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먼 곳에 사는 자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 모두들에게 더하여지고 진리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말씀, 더 나은 직분,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제목은 안전하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 중요한 주제, 진리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보면 또 성경을 기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직분, 1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그냥 위엄이라고만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엄위하신 자, 영어 성경도 그런 뜻으로 대문자로 표기게 한 것 같습니다. 엄위하신 자, 위엄이 있는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위엄, 엄위하신 자,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장막, 장막 혹은 성막, 그러죠? 참 성막에서 부리는 자, 부리는 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부리는 자, 하나님께서 부리는 것, 일을 시키는 걸 우리가 부린다, 그러죠? 예,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참 성막에서 섬기는 자라. 이 장막, 이 성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이른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는 그러면 할 것임이니라. 이는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그 왜냐면, 왜냐면 헬라어로 가르 혹은 호티 이런 말을 많이 생략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생략한 성경에서 NIV 성경 같은 거는 많이 생략했어요. 그러나 직역 성경이라고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직역 성경인데 직역 성경은 그대로 다 조금 읽기 거꾸로워도 다 살려줬어요. 우리는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면은 앞뒤 문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확하게 뜻을 새기는 데는 도움이 되죠. 어떤 때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능한 한 직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는 그렇게 많이 번역했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에게는 참 크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진리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 사역이 구약 제도를 대체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중요성이 있는 성경이죠.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신을 단번에 드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희생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말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주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택자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주님,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심신으로 약할 때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혹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아버지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한 것을 기억하소서. 말하자면 그렇게 중보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다. 죄를 씻어주시고 힘내 등을 두들겨주듯이 힘내 코 빠지지 마 코가 빠져서 낭망치 말고 힘을 내야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세 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거. 고린도후서든가요 호수 5장이든가요 6장이든가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봅시다. 이는 원문에도 이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거심이니 이는 하면 거심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장막의 성막에 대한 그런 제도를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다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끝부분은 그대로 지었다. 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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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걸 말하는 거죠.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우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제도를 봤습니다. 구약에 중요한 것은 성막 제도가 중요하죠. 그 뭐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니까 성전은 과거에 성막이 발전한 거라고 성막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성막은 성전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성막 제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 제사 제도를 다섯 가지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은 들어가지도 못한 거죠. 열 가지 절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을 아직 공부하지 못한 자이죠. 성막 제도, 제사 제도,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대로 지은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 제도나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예표 하나의 상징이라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상징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이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표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더 나은 혹은 더 뛰어난 더 나은 헬라어의 말은 더 나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자,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막에 봉사자가 되신 까닭은 땅에서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땅에서 섬겼던 성막은 지금 설명하는 히브리서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 보이셨던 본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땅에 있는 성막 성전에만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참 그 모형의 실체인 하늘 성막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친히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듯이 아버지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고 거기에서 제사장 사역을 한다. 제사장 사역은 두 가지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중보 사역을 하죠. 기도하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사역이죠. 그걸 중보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는 이제 더 나은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하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는데 그것을 더 나은 직분이라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사역과 그 직분과 비교한 말씀이죠. 그들의 직분은 구약적인 직분은 상징이었지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그런 사역이다. 더 나은 정도는 그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즉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하나는 그림자요, 이것은 실체와 같다. 하나는 상징이요, 지금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7절 봅시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없었을 것임이라 끊을 수 있고 이는 없었을 것임이라. 또 이는 원문에 이는 반복해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긴 인용구가 끝절 거의 끝절까지 12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 놓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죠. 옛 언약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인용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그 두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합니다. 그럼 크게 보면 언약은 두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세 가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행위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어서 실패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아래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언약을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 구속 언약의 구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통 언약을 말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두 언약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 아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도 사실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 언약인가 하는 것은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가 보여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면 성막 제도 제사 제도가 필요 없죠. 그냥 행하라 하는 계명만 있었겠지. 두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다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보면, 지금 여기 길게 인용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긴 내용인데,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결함이 없으면 폐지되지 않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겠죠. 구약 안에서.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회복이 돼서 제사제도, 성막제도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생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해서 에스겔서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루이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전통사문에 보면 저희 죄들과 저희 악을, 그렇게 되는데 저희 죄들과 저희 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새 언약의 특징을 예레미야서에 증거한 대로, 예언된 대로 새 언약, 앞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내면성. 내면성.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고,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구에는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것이지만 언약이 돌판이나 율법책이라는 외적인 그런 형태로 주어졌지만은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돌판도 없고 율법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현하기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새 언약의 특징이다. 첫 번째 특징이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구약시대에 주지 않으셨던,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는 새겨져 있고 법으로는, 법전으로는 내려오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아직 주지 않으셨다고 한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중생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중생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어려운 신학자들의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변화입니다. 주도적 성향, 지배적인 성향의 변화. 그것이 중생. 중생은 마음의 변화고, 그 마음이 변한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나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생의 증거는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참으로 믿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저 사람 중생한 것 같다, 중생한 것 같다, 그렇게 아는 것뿐이죠. 심령의 변화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아는 것뿐이죠. 새 언약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표현되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족속들에서 택하신 자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새 언약. 하나님의 택자들과 구원하시는 택자들과 이 언약을 맺어 예수 믿어. 회개하고 예수님 꼭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생의 역사다. 심령이 변화될 때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마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듯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받게 되는 언약. 그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내면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다 믿은 줄 압니다. 영접하십니다. 안 한 분들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죄를 지은 후 이후에는 마귀의 자식과 같이 그런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죄악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재미가 없고 테레비 보거나 영화 보는 것은 아주 재미가 있고 네. 세상에 노는 것은 아주 시간 가는 쪽으로 재미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조미수시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셋째 특징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고 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하셨죠. 그리고 이 지식,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 의무를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해서 구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 대한 관한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 할렐루야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보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어릴 때 두 살, 세 살, 네 살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르치면 잘 배워요. 아이들은 유치부가 제일 잘 배우죠. 거기는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잘해요.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애들이.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은 가르치면은 생각이 복잡해서 받는 건 받고 안 받는 건 안 받고 그래요. 조금 크면 그런 뱉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잘 배워요. 그리고 훈련이 잘 돼요. 어릴 때 훈련시키면 잘 돼요. 훈련이. 부모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 훈련하는 그런 책임이 좀 있어야 되지만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진다, 충만하여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록된 책,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풍성히 얻게 된다. 우리가 그렇죠? 얻게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르쳐 보면은 아이들이 그지 어릴 때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요. 어릴 때 하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어른이 모르는 것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경원이 어릴 때 생각하면은 나중에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다. 교회가 이런 처음 나오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 그러니까 아빠 아니야.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교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릴 때 그런 말에서 한 대 맞았어요 제가. 그때는 목사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된 후인데도 그래 그래 맞다. 아나니아 삽비라 때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총명해. 애들은 어린아이 때 성경을 가르치면 그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유익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로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특징을 말씀해서 옛 언약에서 죄사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라는 말 히브리서 일곱 번 나온다. 이제 단번에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가면 나오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죠. 영원히 온전케. 이것도 완료형으로 나와있죠. 13절 마저 보십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임시적이고 한시적, 일시적, 임시적이고 때가 되면 폐지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고 또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은 옛 언약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되었고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폐지되었고 이제 그것이 새 언약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 주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려 대속 사역을 이루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장 사역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그랬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과거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 아래서의 중보 사역을 하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 새 언약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중생으로 말미암은 생각의 변화이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셋째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풍성함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깨닫게 되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넷째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자들을 위해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셋째로 옛 언약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한 진리는 옛 언약은 임시적이었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한 진리라고 했죠. 옛 언약이 왜 중단되고 폐지되고 이제 신약 아래서 새 제도가 우리가 도입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왜 구약 제도를 더 이상 지키 왜 우리가 제사 제도 더 이상 지키지 않느냐 절기를 지키지 않고 왜 성막제도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옛 언약은 임시적이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사역을 굳게 믿고 아, 그 안에 거룩함, 완전함을 주셨구나. 참 의의를 주셨구나.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안에 완전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 우리 복음성가에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예수님 안에 완전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굳게 믿고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내가 거하며 겸손히 나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제도가 끝나고 새 신약 아래서 새 언약의 주님 제도 아래서 우리가 주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오늘도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낙망치 않고 주를 섬기는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